예, 계속해서 성결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7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물, 완전한 예물에 대해서 이 기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레위기 21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론의 자손들 중에 선천적인 이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이들은 이들이 제사장의 일은 감당하지 못했지만 성물을 먹는 것은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는 신체적, 종교의식상의 이유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이 경우에 대해서 또 성물을 먹을 수 없는 대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스스로 구별하다라는 것은요. 제사장의 자기 성찰에 대한 요구를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은 늘 자신을 살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부정한 요소가 있다라면 성물을 먹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금해야 했습니다. 만약 부정한 상태에서 계속 성물을 먹으면 이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는 정해져 있는 이런 루틴한 선택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은 대단히 경건 생활에 유용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 거룩한 일상생활 없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적용할 때 거룩함이 없이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그 영향력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또 한국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양심과 도덕의 상실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성결 규례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스스로 돌아보아서 거룩한 일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십계명 세 번째 계명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만약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죽이며 온 회중이 돌로 칠 것을 레위기 24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욕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할랄로 구멍을 뚫다, 상처를 입히다, 모독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부정한 몸과 행위, 태도, 습관을 지니고 평상시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이것이 부정한 성물을 바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장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연약한 죄인으로서 나아가는 일은 대단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경험이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한 그 광채를 지니고 계신 분이시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이 광채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과 죄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실존이 그대로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경건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아 일상생활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과 복도를 따라서 자신을 죄로 죄에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에 대해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예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네 가지의 이 예물의 조건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22장 우리 1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계속 이후에도 화목제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제물을 바칠 때도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예물에 아무런 흠이 없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짐승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바로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성의하고 냉담하며 하찮고 산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물이 아니라 부적합한 예물을 바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출생한 지 7일이 지나지 않은 예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 규정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반드시 7일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난 지 최소한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7일이 지난 다음에 8일째 그 예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보통 1년 이상의 1년 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어미와 새끼 짐승을 같은 날에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짐승을 잔인하게 잡는 것을 금지시킨 규례인 것이죠. 이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마음껏 잡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미신적인 사상과 이 식도락을 위해서 먹는 이 즐거움을 위해서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았다고 합니다. 또 짐승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 잔인한 풍속이 성행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질서에 따라 어미 자식 간의 관계를 신성하게 보존시켜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두 세대를 죽이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 종족을 멸하려는 것이므로 이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감사 예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당일에 반드시 먹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이 규진 자체가 엄격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서 이 법도들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과 규례를 그대로 준수할 때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은 그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예물들은 가증한 예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가증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피쿨로 고약한 냄새를 풍기다, 악취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거슬려서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는커녕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고 오히려 냄새나는 쓸데없는 악취가 풍만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물이란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 두 가지 종류의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막 제사에 쓰이는 성막 기구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치는 모든 희생 제사의 제물을 총망라할 때 이것을 바로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바로 다 성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화목제물 중 하나님께 바쳐진 피와 기름 부분을 제외하고 그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부위를 또 이것을 성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물을, 이러한 예물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 하나님의 징벌을 반드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징벌을 받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준비하는 모든 태도와 삶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방만하게 하거나 또 무례하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 2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해, 레위기 22장 23절입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소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정한 예물에 예외 규정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병이나 상처로 인해 문제가 있는 짐승은 아니지만 몸집이 비정상적으로 작거나 사지가 너무 크거나 이러한 경우, 또 짐승의 눈과 귀와 다리 등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규정을 이룬 예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화목과 친교, 또 감사를 위해 드려지는 이 자발적인 이 감사 제사에 대해서는 이런 예물들을 바쳐도 된다라고 예외 규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완전한 성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